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초대 기독교 선교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가 홀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사도들의 그런 복음 사역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에게 중심을 두고 바울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회개하였고 복음 사역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의 복음 사역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며 또 그가 모든 것을 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살펴볼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한 지역이 그렇게 로마 제국 전체를 그가 찾아가면서 복음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이 복음 사역을 한 것도 아닙니다. 제한된 지역에 제한된 시간 동안 이 복음의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수많은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을 본받아서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복음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전함으로써 초대교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인 그 강력한 편견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을 율법과 할례와 전통에서 자유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할례와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그런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두 번째 여정 중에서 그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하면서 어떻게 두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이 고린도와 같이 아기창고란 거대한 세속도시 속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투쟁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바울을 붙들어주셨고 동역자를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이르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그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 바울의 여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고 굉장히 간략하게 그냥 사도 바울이 지나간 도시들을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세 번째 전도여행을 시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번째 전도여행의 시작에 무슨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지나가듯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가 바울의 이 행적을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중요한 사건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가 소개하는 몇 가지 주목해야 될 사건을 오늘 살펴보게 될 것인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서원을 그가 다 마치고 머리를 깎았다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누가가 소개해 주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세 번째 전도 여행에 이르는 그 과정을 그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아볼로라고 하는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 어떻게 복음 전도자로서 세워지는지 이 아볼로에 대한 소개가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사건을 오늘 살펴보면서 누가가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사역의 마지막에서부터 세 번째 전도 여행에 이르는 이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의 서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18절 말씀에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더 여러 날을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였는데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라고 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는 바울이 일찍이 서원한 것이 있었다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이 무엇인지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바울의 이 서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추측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서원은 단순히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가 사도 그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한 서원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이 서원은 바울이 나실인의 서원을 한 것으로서 이 서원을 완결하려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가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은 다음에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것을 불태움으로 자신의 서원을 완수하려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바울이 나실인의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이 서원을 헬라적 배경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헬라 문화에 익숙했고 그리고 고린도도 바로 헬라 지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헬라인들이 했던 그 서원을 했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서원이 무엇이냐? 헬라 세계의 선원들이 바다를 항해하면서 그들이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을 닥치는데 그런데 그들이 신에게 서원을 하고 자신들이 무사히 항구에 도달하면 수염을 깎음으로써 자신들을 무사히 지켜준 그 신에게 감사하는 서원을 마쳤다는 그와 같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서원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하게 이 서원을 해석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 서원이 어떤 한 가지 해석을 취하기보다 이 바울의 개인적인 서원의 이 성취였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난한 해석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바울은 나실인의 서원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굳이 나실인의 서원을 그가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이 왜 서원을 하였고 서원을 마치기 위하여 그가 머리를 깎았는데 누가가 이것을 왜 소개하고 있는가? 서원을 완료하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서원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원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서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서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나실인의 서원을 하였는데 그러나 그는 자신의 서원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나실인의 서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히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에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서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서원을 행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하심과 도우심과 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고자 하는 어떤 이유와 동기가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 서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서원이 결코 하나님과 거래하는 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꼭 얻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서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서원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이용하고 하나님과 어떤 협상의 도구로 서원을 행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서원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서원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와 같은 약속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의지의 결단이 이 서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는 즉시로 구약에 있었던 한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마치 이 한나의 서원을 읽어보면 한나가 자식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서원의 올바른 의미를 이해한다면 한나의 이 서원이 단지 자식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자식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걸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나의 소원을 읽어보시면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진실하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나가 서약을 할 때에 그녀가 기도하는 중에 아들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까지 나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확신하였고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식을 주시라는 내적인 확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식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서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에까지 나아간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이 이러한 것이라면 바울은 무엇을 서원하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고린도에 일어났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 구원이 복음 사역이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거대한 악의 세력 가운데서 결코 자신이 사람의 지혜의 말로 이 사람들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아니면 자기가 이 도시에서 복음으로 사람의 영혼을 얻는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 내면 가운데, 마음 가운데 어떤 서약을 하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그가 사역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는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시로 이 서원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에서 하나님께 힘을 구하였고 능력을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실,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였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서원으로 나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도리어 뒤로 물러나서 태만하고 게으른 그런 모습을 가지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습니다.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소원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이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까지 자기를 헌신하기로 그렇게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이런 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꼭 서원이라는 형식을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울이 가졌던 이런 영적인 태도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의 태도와 삶의 헌신이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도 알고 하나님의 선택도 알면 그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이 나의 영혼 가운데 나의 삶에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그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나의 삶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 나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들은 그때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표시를 주시고 은혜의 역사를 주시기를 원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것에 합당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불타는 열심과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면서 모든 예배 가운데서 모든 기도 가운데서 성경 공부와 개인적인 경건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노력을 기울이고 특별한 소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반드시 배워야 할 영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는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은혜가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사모한다면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소원의 마음, 즉 자기 자신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는 헌신과 결단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매일 아침 2시간 성경을 읽음으로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소원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실천하면서 사역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고린도를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고린도 가운데서 자신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서원 가운데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가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자르며 자신의 서원을 완수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초점이 세상 일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생각하기보다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기를 의뢰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에서 자기를 떼어내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그와 같은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요구하는 다양한 상징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주일의 예배도 하나님께 대한 서원과 헌신의 한 상징과 형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그런 헌신의 표시가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힘보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한다는 표시가 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우리가 육신적인 물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을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힘의 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외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고자 하는 개인적인 소원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보았습니까? 자신의 삶에서 바울과 같은 소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영적인 어려움들을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위하여서 내가 특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겠다는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과 의지의 표시로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서 떼어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개인적인 서원을 행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상히 여기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삶에서 이런 신앙의 표징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는 그런 개인적인 결단,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결단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소원의 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정말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개인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결단하고 그것을 위하여 내 개인의 삶을 헌신하는 그와 같은 모습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TV 보는 시간을 포기하는 결단, 여러분 그런 결단도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금식을 위한 결단, 여러분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쓰고 있는 이 돈들 가운데서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하여 내가 필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소비를 줄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하려고 하는 결단,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일정한 시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자 하는 결단, 여러분 그런 결단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서 이 고린도 전도를 위하여서 그가 서원하였고 그리고 그는 아마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그런 기도와 그리고 헌신의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에 1년 6개월이나 그 도시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그가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지만 바울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소원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가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특별한 마음으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의 에베소의 사역과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배를 타고 에베소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이 에베소는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도시가 아니라 그는 속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이르기 위해서는 겨울이 되기 전에 배를 타야 했기 때문에 그는 겨울에 배가 운행하지 않는 그 시간을 피하여 빨리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에서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이동하였고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그가 예루살렘에 잠시 올라가서 성도들에게 안부를 물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곧바로 안디옥으로 갔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안디옥에 이른 다음에 그는 안디옥이 어떤 곳입니까? 안디옥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곳이고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에게 매우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안디옥에 이르렀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가 얼마 있다가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였다라고 23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빨리 어떤 그 도시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빨리 지나갔는지 아니면은 좀 더 시간을 거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누가는 아주 간략하게 그 모든 일정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바울의 행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갔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바울의 행적 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복음을 향한 끊임없는 열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그가 머물 위한 도시가 아니라 배를 타기 위해서 잠시 들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도 이 에베소에 있는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에게 청하기를, 내가 여기에 좀 더 머물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말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면서, 내가 허락하면 다시 이곳에 와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남기고 그가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잠시 들르는 그 도시에서도 복음을 위한 변론을 쉬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 그것은 그의 삶이며 그의 사명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는 그 도시 잠시 들른 에베소에서도 그냥 편안하게 쉬고 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회당을 찾아가고 거기에서 유대인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권면하였던 것은 그가 자신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하였는지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쓰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또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도 그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은 자신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한번 듣고 알아야 할 어떤 죄사함의 방법이나 도구, 그런 것이 복음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용도를 다한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에베소에 잠시 들르지만, 그러나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생각하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열정과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향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 저 사람도 정말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진심으로 깨달아 알고 있고 그 복음의 기쁨과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복음을 말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영혼을 향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이 복음의 뜨거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의 영혼에 불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바로 그와 같은 복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나에게 복음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한번 듣고 구원을 깨달으면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열정을 가져다 주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게 만드는 것이 이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이 복음의 뜨거움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 자신을 자랑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에서도 자신의 수고와 열매를 즐기면서 편안하게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유명한 두 도시 예루살렘과 안디옥에서 자기가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만날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 두 도시를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고, 그의 마음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였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에 있는 성도들에게로 그 마음이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행적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얻었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막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에 있는 성도들에게로 마음이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빨리 다시 찾아가서 만나고 그 영혼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더 강한 열망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복음을 듣고 거듭난 성도들과 그 복음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믿음의 교제와 서로를 굳게 해주는 영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서로를 향하여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을 굳게 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더 큰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바로 그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 복음을 인하여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혼들에게 전하기를 위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의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이 가 있어서 그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이 누가가 기록한 행적 중에서 아볼로를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볼로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울이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를 돌아보는 동안 에베소에 남겨져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회당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가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 이 아볼로의 말을 들을 때에 이 아볼로가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그가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볼로가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에 회당이나 다른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면, 여러분 오순절에 보시면 성령이 임하여서 이방인들도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아직 이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지는 못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전한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지식은 그가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되었지만 아직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이 아볼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6절 말씀 보시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아볼로는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족함이 있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있었고 또 아마도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 아볼로보다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막간에 나타난 이 아볼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발전시키시고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도록 하셨는지 그 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울 한 사람의 수고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성도들의 사역을 통해 확장되었고, 그리고 이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확장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영적인 자질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사역에서 나타날 때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영적인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배우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 교회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자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지식과 능통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예로부터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도시이고 거기에는 훌륭한 학자들이 많이 배출한 학문의 도시가 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외형적으로 본다면 이 아볼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안디옥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를 불러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이룰 때에 그가 겸손하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단순히 이 사람들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사업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율법의 정통한 랍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보다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겸손하게 배우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나이를 주장하지 말고 모든 성도에게서 영적인 교훈을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은혜의 경험을 말할 때에 그것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고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배우고 서로 나누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격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일찍 은혜를 깨달았고 더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배우는 그와 같은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서도 순전한 복음의 교훈을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그들의 은혜로운 경험에서 나오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서도 우리는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선한 영적인 교훈을 주실 때에 우리는 누구에게서든지 그것을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에 이 교회는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열심으로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주의 도를 배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식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아는 것에 있어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서 어디서든지 예수에 관해서 말하기를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서조차 배워야 할 것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뭐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아볼로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진지한 영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이 아굴라에게까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배운 것, 그것을 자신이 아는 한도 안에서는 가장 진지하게 그리고 열성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는 정말 정직하고 순전한 진리의 구도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서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뭐 그렇게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는가? 내가 좀 더 말씀을 더 배우고 더 알면 그때 가서 말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가 듣고 있는 그 진리를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머리로 이해하고 받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해도 자신이 깨닫고 알고 확신한 그 진리를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참되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말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는 자신을 속이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배워서 자신이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기적인 목적이 없이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도 없이 진지하고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서든지 열심으로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이 하나님의 도를 더 배우고 난 다음에는 그가 기꺼이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아굴로를 고린도에 보내어서 거기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굴로는 거기에 가서 너네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은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얼마나 성도들에게 유익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알아야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진실로 믿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가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진실로 믿고 깨달았다면 그 진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을 붙게 하여서 우리가 아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담대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온유함으로 복음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이 담대하게 큰 소리로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에게 외쳐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을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로 복음을 깨달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볼로와 같이 성경에 능통한 지식을 주셔서 공중 앞에서 말로써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겸손하게 우리의 소망을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도 없고 은혜의 체험도 없는 사람들만 앉아있는 교회에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들어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는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알고 능력이 있어야, 큰 능력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서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적은 지식이어도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불붙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진리를 가지고 그 불타는 진리를 마음에 품은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평신도였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삶을 살아야 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에 고린도로 왔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고린도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또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단순히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옮겨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사용되고 헌신되었고, 자신들의 삶조차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을 보면서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바로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삶,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 시켜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신들의 삶을 살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가족, 내 가정, 내 자신의 먹고 마시고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소망을 따라서 주님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바울의 서원과 그리고 그의 헌신과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배우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